사람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두 번 이상 이 내용을 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죽음 이후에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불안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가 착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삶에만 집중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성경 밖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끌려다니지 않고 이 죽음을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잡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 이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자로서 다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생명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그들은 곧 사망으로 달려가는 죽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라도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주님은 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자기의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부친을 장사하고 올 테니 저 갔다 오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 같으면 그래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죠. 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는 생명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죽은 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인 예수를 쫓는 제자인 너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니 생명인 나를 쫓으라.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은 죽음대로 가게 하고 너는 영원한 생명인 나를 믿으니 생명은 생명으로 쫓아와라. 한마디로 엄숙히 생명과 사망을 분리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쫓는 자는 생명으로 쫓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분리가 되고 있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 순간 영생을 얻는다. 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현재.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바뀌었다.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 죽은 자들이야.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도 말이 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즉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일곱 눈과 일곱 영과 일곱 촛대를 일곱 별을 가진 주님이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을 딱 살펴본 후 내린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너희들은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계시록 3장 2절에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 깨어 있지 않아서 내가 볼 때 넌 죽은 자야. 여기 일깨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레고레오 그 뜻이 뭐냐? 지켜보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지금 말씀대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봐야 되고, 또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과 세상을 경계하는 일이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사단의 그 내용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이 교회의 한정적인 내용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했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놓고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됨을 강조하실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든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주님이 주인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그 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모든 때는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오는지 늘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육신적인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의 그림자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종말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노아 때 같은 경우는 방주 짓기까지, 방주 짓는 데서부터 노아가 부지런히 말씀을, 종말의 때를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정원한 두 사위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야, 지금 바로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 너 빨리 일로 와. 나가자. 우리하고 같이. 근데 그들은 어때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 가면서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온통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 종말 다 머릿속에 다 배우고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신약의 모든 교회 또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는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나 구원해 줄 거야. 또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뭐 내가 바로 하늘나라 가지.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음 가지고 또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내 육신적으로 좀 편하고 내 나름대로 좀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뭐 큰 죄가 되겠어? 그 내용을 주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너희라는 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공간복음 다시 읽어보시면요, 늘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려면 중요한 게 깨어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계속 우리가 볼 때는 되풀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바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도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때쯤 오겠지? 아, 뭐 아직은 아니야. 이게 우리 손에 삭혀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게 돼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나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주인이 자기 집에 침투하는 도적이 온다는 것을 내가 깨어있으면 도적이 오는 모든 경로 또 그 징조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차리라는 건 어떻게 깨어서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깨어 있어 정신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죠.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지 확인해라. 너 날마다 살면서 성령의 그 말씀을 네가 듣고 순종하고 있냐? 성경은, 신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제가 이 구절을 놓고 많이 마음 가운데 이 묵상을 했어요. 여기 앞에다가 사랑이라는 흉배를 붙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랑 쓰고 다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상대방이 내가 볼 때 사랑 써져 있는데 야, 이거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아,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내 힘으로는 사랑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는 내용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랑 붙이는 그런 총패 하나 서로가 붙이고 다니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잠이나 어둠에 속한 자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전체는요, 예수님 말씀은요, 전체가 다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분명 뭐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얘기하지만 특히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믿어? 알아? 그러면 행해. 왜 행하지 않아? 이 내용이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또 경고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들 다 사단 마귀의 밥이 돼.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말하면 정신 차려라. 네가 섰다고 생각해? 야, 웃기지 마.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망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삼킬 자는 누굽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가 마귀의 밥이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아담을 미혹시킨 게 사단 마귀 아니에요? 그 결국 미혹당하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된 자들이 그 사단이 마지막 때는 그 산 자들을 목표로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영적으로 해오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극성을 부릴 때가 바로 짐승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팽개치고 지금까지 받은 말씀 다 팽개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는데 어떻게 타락해? 그게 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신약은요, 신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교회에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려는 내용이 그 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내용은 결론은 뭐냐? 야, 깨어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해라. 알면 뭐해? 믿는다고 하면 뭐해? 그래서 아주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죠. 너가 믿냐? 그래. 그럼 너 믿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내용들, 마지막 사단 마귀 앞에는 아무, 한마디로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다 간다면 신약에 뭘 그렇다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안 된다, 무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됐으면 이제 이 산 자가 영원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 영원한 내용으로 가는 내용은 결론은 내가 깨어 기도하며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신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한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면,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 그 한 예로 에서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라. 이 망령된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에서가 내가 이 장자 명부를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나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팥죽한 것을 내가 팔아먹은 거, 이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그래서 다시 가서 달라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얘기하고 안 들어줘, 엄마한테도 얘기해 안 들어줘,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간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웬만하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다시 돌려줄게 해야 될 텐데 버린 바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바가 됐어요.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만 한데 왜 안 주셨을까?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에서는 그 축복을 놓친 것에만 후회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 장자의 명분을 중요치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에 따른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광야 생활 450명 중에서 우리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만 하늘나라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곳이 어디예요? 세례시냇가입니다. 그 하나님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어때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세례시냇가에서 죽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해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시편 78편 보면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입으로야 회개하고 입으로야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기억 안 하고 또 거역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경은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신약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깨달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도 영원한 죄에 빠져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받았어요.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었잖아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근데 이 기회를 어때요? 다시 내가 내 생각,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버려. 뭐라고요? 진짓 죄를 범한 적. 진짓이란 건 뭐예요? 고의로. 알면서도 죄를 범한다. 아,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아, 이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야.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내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그랬냐, 한마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 대표적인 내용이 디모데에게 쓴 그 교회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또 빌레도가 있죠. 그들은 그 디모데 교회의 많은 유혹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성령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자가 됐다고 성경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 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단에게 가는 건 막으려는 게 말씀의 교육자 아닙니까? 그때 내어줬대. 가져가라. 왜?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한마디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야, 사단이 자꾸 청구합니다. 야, 저 죄 있잖아. 너 하는 일에 방해하잖아. 데려가. 그러니까 하도 얘기하고 저거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래 사단에게 내어줬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믿음까지 무너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떠난 대마 같은 자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쫓아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간 곳이 대마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때요? 가만히 쫓아가다 보니까 별 볼일 없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배당하죠. 욕먹죠. 교회에서 배척당하죠. 에휴, 여기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대마. 잘 나가면 끝까지 나가야죠.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어느 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하며 준비를 해야 우리가 새 생명 얻은 내용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또 깨어 있으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예수 믿잖아. 그럼 이제 제대로 믿어. 왜 그렇게 네 이득에 네 유익에 또 네 저거에 자꾸 왜 흔들흔들거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니, 예수 믿는데 다 빛의 갑옷,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때요? 야, 너 어둠의 일을 하고 있어. 그 벗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공동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사대교회에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말씀을 지키지도 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대교회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 이 내용 잊어버리지 마. 어떻게 말씀 받았냐?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다시 너에게 살 길을 줄 테니 말씀 지키고 약속 받은 내용 지켜 회개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말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냐?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이 마태 13장 49절부터 50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의인이야. 또 우리 다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바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일이 되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지를 못해. 심지어는 알면서도 고의로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영생 그런 거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생을 얻는 그 내용은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바로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세 번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회 줬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사는 길이란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내용대로 살질 못해. 그러면 자기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죽음을 맞이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죠. 그런데 예수를 아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아예 벌써 심판을 받았대. 그들은 벌써 영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 자로 벌써 하나님은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자가 되는 것, 또 그 산 자를 말씀과 또 기도로 또 끝까지 지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을 때 부지런히 전도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 사는 기회가 있으니 뛰어들어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사는 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은요, 육체적 죽음 맞죠? 예수 믿지 않고 육체적 죽음 맞죠? 그럼 그냥 세 번째 사망인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상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개와 사자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사자는 짐승의 맹수 아니에요? 저 최고 아니에요? 근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살았다는 건 산 개라는 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은 어때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테가 쓴 신곡에 거기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죠. 사람이 소망이 있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나도 정말 햇빛 날이 있겠지.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이 없어버리면요, 그게 다 어때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뭐 각자 이유가 있죠.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생명을 끊는 순간에는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더 나아갈 방향이, 더 나아갈 어떠한 내용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일곱 번, 여덟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절망과 낙담 자리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쓰러진 자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 지옥은 누가 가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자가 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끝장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절대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음부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해 준 거예요. 소용이 없어. 거기 가서는 어떻게 회개하고 거기서 발바닥을 쳐봐도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8절부터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후의 내용을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달려 나아갈 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은 이 귀한 생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경고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내 겉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야지 나의 모든 영혼육이 죽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e word death is what humans fear and dislike the most whether they believe in Jesus or not.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But because of your love and Jesus' grace, we do not fear death, rather as those who have received eternal life, we thank you for granting us truth, peace in this world, and enabling us to live each day for your glory.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날 갈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ven though we have received eternal life, grant that until we reach your kingdom, we may remain awake in prayer and the word, not pursuing the desire of flesh, but living our life led by the Spirit for the glory of God.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과 사단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쫓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주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직 주신 예수의 영생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Every day prepare and strengthen our heart with your word. Cross us with the garment of Jesus Christ and enable us to store up treasure in heaven daily. No matter what deceptions come from the world or Satan's, help us to follow only your word, never stray from the path you have set for us to learn toward you. And guard the life of eternal life you have given us until the end, so that we may inherit eternal life and the everlasting kingdom of heaven. We lift all those requests and thanksgiv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